오늘 잠언 21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리라고는 생각을 이제 하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잠언 나오는 그 말씀 1장부터 이제 3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잠언 강의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지혜, 인생의 기술 이걸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 특별히 옳고 그른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사하는 것, 뭐 교회를 선택하는 것 뭐 등등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 이제 살 때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나쁜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 말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고, 또 지난주에는 충동적인 분노를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충동적인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삼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 그 다음에 적절한 기회 잡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생을 이제 지혜롭게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른 것인가, 또 근면하게 일하는 것, 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가, 또 어떨 때는 남의 그 빚에 대해서 보증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상당히 우리의 그 특별히 경제생활, 직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실제적인 그런 그 문제를 오늘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 역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제 소개한 대로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지었어요. 그 주석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마 도서출판 그 디모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더구나 그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신약과 구약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을 뭐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창세기, 뭐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출애굽기, 뭐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이 홀맨 커멘터리 주석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들 이걸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런 그 주석을 내고 있다 이런 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이걸 위해서 교회에 이제 한 세트 전체를 다 사놓고 교회 학교 이제 운영하시는 우리 오광일 형제님이 자세히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할 때도 이걸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잠언과 전도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책을 상당히 좀 요 근래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건서적으로 읽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뭐 추석 거기 나오는 단어 모든 것을 뜻을 해석해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책 자체가 뭐 한절 한절 이거를 뭐 구절구절마다 단어마다 이렇게 뭐 주석을 달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 같으면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냐,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해야 되냐,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실제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모아서 기록을 했고 또 이거를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잘 모아가지고 아주 요약 정리를 참 잘 해줬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어리석은 위험을 피해야 된다.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는 올바른 때에 그것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해 어리석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남의 빚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배려하다가 오히려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한 40년 동안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 재판에 판결을 내렸던 그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회를 놓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성공은 좋은 판단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판단력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되고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고 학교도 선택을 해야 되고 교회도 선택을 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성경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 말만 들어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 말만 듣고 교회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된다. 지혜롭게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참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는 어렵잖아요. 피터 드라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렇게 경영 이런 거에서는 아마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유능한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좋은 결정은 좋은 판단력에 달려있다.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를 딱 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을 한다. 여기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올바른 그런 그 결정을 어려서부터 내려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지혜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판단력, 그 판단력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력이거든요. 그 분별력을 잠언에서는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여기에는 성경의 원리가 나와요. 그 성경의 원리는 그저 한순간 쓰고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원리가 아니고 우리의 그냥 평생 동안 간직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원리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이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댈러스 대학교 이제 총장을 지낸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인격 형성을 위한 탐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톰 패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톰 패쪼라는 사람 공부를 이제 잘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휴스턴이라고 하는데 텍사스 주의 휴스턴. 휴스턴은 지금은 미국의 한 4대, 5대 도시 안에 들어요. 석유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휴스턴에 라이스 대학이라고 미국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안정되고 이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의 삶을 휴스턴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집주인하고 이제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에는 이제 그 시에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겨갖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는 그런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해서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좀 가져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쓰레기 회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갖고 쓰레기 회사도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쓰레기 회사도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냥 집 앞뒤로 옆으로 해서 그냥 쓰레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 톰 패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라이스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쓰레기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래서는 그 다음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쓰레기차를 하나 내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레기차를 구입해갖고 쓰레기를 가지고 다 가져다가 이제 수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것도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쓰레기 치우는 일이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유명한 라이스 대학을 다닌 이 사람이. 근데 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차를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브라우닝 페리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런 회사,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 이제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척 스윈들의 그 책, 인격 형성을 위한 탐구라는 그런 책에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 탐 페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적인 원리, 이거에 근거해서 기회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는 발걸음을 떼서 이걸 시작하게 될 때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그의 삶에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지만 좀 작은 규모에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핵심이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해서 잠깐 그 요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면하게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는 필수 요건이지만 필수 요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필요 요건이지만 뭐가 꼭 따라와야 되냐면 충분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이러한 그 적절한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그래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해야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커다란 그런 그 차이를 가져온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올바로 포착을 하고 그리고 기회를 남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는데 이걸 한 방에 날려버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증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하고 내린 그런 결론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다. 자, 오늘 세 가지 토픽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남이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예. 그거 좋은 거잖아요. 뭐 성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올바른 일.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만 되는데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그런 올바른 일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허황된 계획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잠언 1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기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할 것이나 허탄한 자들을 따른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농부에게 땅이 있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냥 자기 땅을 경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아, 저 사람 저렇게 머리속은가 저거 매 똑같은 일을 저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똑같은 일 경작하는 일 그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그가 매해 반복되는 그런 꾸준한 그 노동을 하게 될 때 분명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추수할 게 분명히 넘쳐난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일확천금, 한 번에 뭐 큰 거를 좀 이렇게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허황된 계획 이런 데 이제 빠져갖고 사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죠. 디모데 전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6장 9절에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 부유하게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황된 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가서 보니까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신문기사에 많이 보는 내용이잖아요. 돈을 탐하다가, 그렇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은 풍성한 소출이 나는 그 일, 그 일에 매진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그게 반복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좀 우둔해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농부가 땅 있는데 열심히 땅 갈면은 가을에 충분한 수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출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일단 매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소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고기로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소로다가 다 경작하잖아요. 그렇죠? 밭갈고 하는 이런 모든 거에 소가 힘을 써야만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굉장히 비싸고 또 소 먹이주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야, 이게 소 관리가 이게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 관리를 안 하면은 편안하게 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 관리를 안 하면은 그럼 뭐가 안 생겨요? 소출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소출이 안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없으니까 뭐 구유니 여물통 다 비어 있고 외양간도 아주 깨끗하잖아요. 뭐 소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소가 없는데 뭐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소를 키우는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한번 그거하고 소가 가져다 주는 농작물 생산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느 게 더 큰가? 그렇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소가 가져다 주는 농작물 그 생산량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힘들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이 힘들다. 근데 이런 발전의 결과로 많은 양의 일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냥 쉽게 그냥 프리런치 그냥 가서 누가 주는 공짜 점심 먹고 이렇지 않다 세상 사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실한 소출을 내는 거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하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면 바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러고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 21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투자의 반대는 소비거든요. 소비. 지혜로운 사람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소비라면 소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벌 수 있는 그와 같은 근면함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저축한다는 건 왜 절제해야지 저축이 되지.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어떻게 저축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만 생각하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어서 다 쓰는 거죠.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거, 절제력을 키워야,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야, 그래야 앞날에 이런 밝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 29절 가서 보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다 대학에 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하고 또 직장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노력을 하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또 대학교 이제 끝나고 뭐 직장 가서 또 열심히 토익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왜 그래요? 승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업무에 부지런히 일해야 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여기에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이 말은 빠르고 신속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할 때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 대충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텀 프로젝트니 뭐 이런 거 해서 과제를 내줍니다. 이번에 시험 대신에 과제로 다 이제 한다. 그럼 애들이 이제 손을 들고 물어봐요. 그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너희 직원이 어떤 보고서를 써갖고 오길 원하느냐. 그 형식으로 써갖고 오면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너희가 사장이면, 그렇죠? 부하 직원들이 보고서를 낼 때 어떤 보고서를 내길 원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런 보고서를 내면 된다. 무슨 거기 무슨 규격이 있고 뭐 제목은 무슨 포인트 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딱 이렇게 읽어보면 딱 보면 아 여기 요점이 딱 들어있으면 그게 길든지 짧든지 요약이 돼 있으면 그게 사장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해도 여러분 요새는 성공하려면은 자기를 잘 PR 해야 돼요. 그 PR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들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한번 10명이고 10명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어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라 그러거든요. 나와서 딱 서서 뭐 하면 그냥 10초도 안 돼서 얘는 5점이구나 얘는 이거 그냥 금방 아는 거야. 10점 만점에 5점이거나 6점이거나 그냥 금방 알아요. 벌써 나와서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아는 거 이 뒤에 화면 놓고 이 화면을 보고 설명하고 글씨를 요만하게 적어갖고 와갖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러면 벌써 이건 거의 0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고선 이걸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벌써 딱 보기에 5초만 딱 들어도 아 이건 5점이거나 6점 이게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 이게. 잘 남이 보기에 예, 이게 벌써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벌써 준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남이 보기에도 그게 그렇게 보여야 그래야 승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업에 가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승진하는 거예요. 우리 공과대학 교수들은 다른 데 가서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와야 돼. 그냥 글을 써갖고 따오는 거야, 100억을. 여러분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글을 써갖고 따오는 거예요. 글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뭐예요? 이거 프레젠테이션 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100억을 주면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해갖고 설득을 해갖고 말 그대로 말로다가 100억을 따오는 거예요. 100억, 200억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열심을 내고 그 자기 업무에서 필요한 그런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학원 뭐 아이들 일단 들어오면 한글 타이핑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토샵, 그렇죠? 이런 거 못하면 지금 안 되거든요, 이게. 사진 찍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이 된 이런 것들을 그거를 어떨 땐 돈을 주고라도 가서 내가 배우라고 이야기해. 그건 너의 앞날을 위해서 이건 평생 가는 이와 같은 기술이다. 젊어서 이렇게 배워갖고 계속해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가야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젊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무언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게 뭐 동영상이라든지 요새 같은 건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 사진 찍는 거라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이거는 누구라도 다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기 PR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지금 뭐 미디어 선교한다 그러고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이렇게 많이 늘고 한 게 사실은 제가 공과대학 교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4년 전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모든 걸 다 녹음을 했어요. 그 당시부터. 가장 좋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그때부터 녹음을 하고 제가 다 동영상 만들고 다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전술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기 업무에 이제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27절 가서 보면 밖에서 내 일을 예배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으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과거 이스라엘에 어떤 이제 총각이 장가를 가서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집도 줘야 되고 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뭐냐. 바깥일을 먼저 해야 된다. 바깥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깥일이 뭐예요? 바깥에서 일을 해야만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그 일을 먼저 하고 그걸 모아갖고 집을 줘야지. 그렇죠. 아내를 만난다고 해서 집만 먼저 지으면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장가를 가야지. 장가를 먼저 가고 먹고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수입의 근원이 되는 거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소비를 하기 전에 생산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소비하기 전에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심사숙고하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요새 뭐 우리 이 자매들이 이 남편들 고르고 할 때, 아, 직업이 없는데 고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잘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적절한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된다. 자, 농부는 적절할 때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그렇죠? 시기를 놓치고 여름에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 주변의 그 정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잘 계획을 하고 예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감날이 오면 크게 당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솔로몬의 잠언에는 개미에 대한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6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개미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솔로몬이. 이만큼 개미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하는 그런 그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성공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유익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꼭 명령을 받고 뭐 하라고 하고 손을 비틀고 뭐 이렇게 해야만 일을 한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회초를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걸 고쳐놓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아버지 어머니가 회초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걸 고쳐놓아야지 이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고생하는지 알아요? 늙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 많이 봐요. 자식들 때문에 나이가 60, 70, 80이 돼갖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 예. 그래도 뭐 한 55세, 60 넘어가면 자기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지. 60, 70, 80이 돼서 애들 뒤치락거리 하면 그러면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부모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오냐 오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 미래를 예비한다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선견지명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개미도 부지런히 모아둔다는 거예요. 이게 겨울엔 일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열심히 모아두는 거죠. 10장 5절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심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에 수확을 해요. 뭐 우리 맥추감사절 이런 것들이 그래서 6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리 이런 수확을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거둔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걸 추수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가 아니라 수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우리처럼 맞는 말이에요. 개미가 적절한 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농부들도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면은 그럼 수확을 마쳐야지. 그때 수확해야 될 때 수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지나가면 1년 동안 자란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그래야 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잠자고 일하지 않는 그런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수치를 끼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인간들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거 이런 모든 거 재판하는 거 보고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2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27장 23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성공하는 거에 대해 그 규범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마른 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고 염소들은 밭값이 되며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옛날에 농경시대에 뭐 가축을 키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어요. 지금도 이제 양을 많이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원리는 일반적인 모든 삶에도 적용이 된다. 첫 번째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고 소떼를 잘 보살펴라. 기본적인 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이거에 매일같이 부지런히 열심을 해서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소떼, 양떼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돌봐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거를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문제가 없는 직업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돌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재물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자로 있다 그래서 항상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금방 다 사라지고 만다. 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관, 왕이 쓰고 있는 왕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왕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은 이걸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자연의 흐름을 깨닫고 그 사이클에 맞게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 적절한 때 건축도미, 건초 다 거두어갖고, 그래갖고 가축들에게 줄 거다 예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양떼를 먹이면,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미국에 이제 유명한 로크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들도 많이 가르치고 또 나쁜 것들도 이제 많이 가르친 이런 이제 분인데 어쨌든 뭐 본인 말로도 한 IQ가 한 180 뭐 이렇게 되는 천재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목사들에게 이제 이런 동일한 충고를 줬어요. 양떼를 먹이면 자연히 젖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 그래도 남이 보기에도 그래도 좋은 그런 그 목회를 했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양떼를 풍성하게 먹이는 그와 같은 일, 그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려고 여기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무슨 인생의 지혜, 부동산 잘하는 거, 주식 잘하는 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 그게 뭐예요? 양떼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이면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충분한 젖을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로크만이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말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풍성하게 꼴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특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나이가 한 40세 됐을 때 이럴 때 성경 그래도 한 40, 50번은 읽고 아 이러고서 목사를 해야지 한두 번 읽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안 돼. 그렇게 하고는 성공 안 돼요. 목사 성공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제게 결여가 돼 있다.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한 300구절, 400구절 정도만 성경을 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실 이걸 번역하고 또 번역하는 가운데 판이 지금 바뀌고 이러면서 여러 구절들이 이제 교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못했거든요. 목사가 이 앞에서 한 500구절 정도만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그대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쏟아져 나오면은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제 거의 확정되는 판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성경 보지 않고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그러한 목사가 되면, 그러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풍성한 꼴을 먹이면 그럼 양들이 젖을 충분하게 내서 풍성한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세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위험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험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보증을 서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처음에 보기에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3000년 전에도 보증 서는 건 위험한 일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증 서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보증 섰다가 집을 다 날리고 완전히 패가맹신 이렇게 한 거, 망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저희 눈으로 많이 봤어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내 친구니까, 뭐 내 친척이니까 했는데 여러분이 통제 못합니다. 통제 못해요. 심지어 아들, 딸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타인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위험을 내가 다 진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솔로몬이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보증 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솔로몬이 적어도 6번, 7번을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이야기해.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했어요. 이게 이제 서약하는 게 이제 보증을 서는 건데, 그러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올무에 걸렸고 제가 이 빚을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걸 듣는 듯이 올무에 걸렸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이같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서 너 자신을 낮추며 내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하라. 나 이거 빚보증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뭐 다른 사람 하든 나를 빼달라고 이걸 아주 확실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고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이거 뭐야? 필사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빚보증 섰으면 필사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 위험한 처지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당장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그 빚보증 서준 그 친구 또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 가서 내가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경우에는 탄원까지 해야 된다. 나 이거 벗어나야지 못 살겠다 얘기해야 된다. 이미 보증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이같이 하면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서 너 자신을 낮추며 내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해라.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미 다 사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탄원하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남이 가져주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와 같은 직장에서의 그 경영의 문제든 이런 데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파국이 닥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주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 27장 13절이 다 동일한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월트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만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포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 만화를 이제 신문에 이제 실기 시작했어요. 포고. 포고는 미국에 이제 그 조지아주가 있는데 그 조지아주 그 남부에 가면은 오키페노키라고 하는 그런 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머니 쥐의 이름이 포고예요. 포고. 포고. 이 포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악어하고 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제 만화를 그려서 신문에 이제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 이 만화에 이 포고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리가 한 마리 이제 다가와서 이 주머니 쥐 이제 포고 옆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사촌을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고가 이제 대답했어요. 내 사촌? 나 내 사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그 오리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 내 사촌은 북쪽에 이제 키디카라는 곳에서 여기로 이사 왔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가 물었어요. 키디카에서 이사 왔다고? 예. 근데 이제 그 오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근데 이 아이는 날아다니는 거 그거 자체를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날아다니가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날아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헤엄치는 건 어떤데? 얘 헤엄은 잘 치니?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오리가 내 사촌은 헤엄치는 것도 싫어해. 왜냐하면 멀미 증상이 있거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가 안타깝다 하시는지 이제 얘기가 나는 핵심이 나오는 거죠. 아마 내 사촌이 오리가 되기로 했다면 그건 아마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여러분 오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그렇죠. 오리가 물에서 헤엄을 안 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화가가 이렇게 풍자를 써갖고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린 거예요. 날지도 않고 헤엄도 치지 않으려는 오리는 어때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오리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날아다녀야 되고 헤엄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이제 만화로다 풍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인생이 피폐해진다. 근데 사람마다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해야 될 그런 일이.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탤런트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인생이 피폐해진다. 인생이 피폐해진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든지 상관이 없이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신실하게 또 신실하게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또 동시에 지혜롭게 일하고 앞날을 생각해서 절약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빚까지 내가 떠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은 하면 어떻게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사업하신 분, 뭐 저처럼 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 당할 이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무려 70년 정도를 살고 40년을 왕노릇 하면서 얻은 그와 같은 결론인데 이게 솔로몬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업에 관한 일입니다. 직업. 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직업을 이제 가져야만 됩니다. 저도 사실 뭐 공과대학에서 이제 기계공학을 했는데 왜 기계과를 간지 몰라요. 그냥 다만 한 가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공과대학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제일 좋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기계과를 간 거예요. 예, 그 나이에 앞날을 생각하고 뭐 할 수 있는 사실 여유도 없고 집안도 다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거 졸업하고 뭐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장가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과대학을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해지기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직업 문제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고민거리입니다. 나이가 50, 60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해도 또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수명이 지금 100세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명이 120세가 되는 게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수명이 120세가 되면 그게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 90세까지, 100세까지 일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면 나중에 연금을 누가 줄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0대도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먹고 사니 대단히 힘든 거다, 이게. 예, 그렇게 되니까 직업 문제가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어떤 직업은 편하고 단조롭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잠언의 원리를 이게 따라간다 해도 직업 선택이 대단히 힘들고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시간 아마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직업일 거예요, 직업. 이 아이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래전에 존 미첼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제목의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와 직업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라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선반, 이렇게 그 머신, 밀링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그 선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많은 일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자, 하나님 과연 이런 일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 또 어떤 경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주 남들이 다 잠자는 조용한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밤에 집을 이제 순찰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 경비원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어떤 그 옛날에 이제 속기사가 타이핑을 했단 말이에요. 타이핑을 할 때 그 일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가. 어떤 영업사원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자, 직장을 갖고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행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렇죠? 또 직장인이 자신이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비용 지출을 엄밀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회사에도 정직하게 보고하고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죠? 또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생산 제품에 대해서 뭐 PR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정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죠? 또 그것 외에도 직장에서 이 동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 또 임원들하고 모임을 갖는 거, 그렇죠? 뭐 노사 간의 협정을 맺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사업가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계시는가. 이런 그 퀘스천 마크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모든 질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장소, 그게 뭐 자기 일자리잖아요, 일터잖아요. 그 일터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질문에 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가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든 아니면 쓰레기 하차장에서 일하는 아니면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눈에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직업을 엄숙하게 여기고 그 직업에 만족 느끼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이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그 날짐승을 봐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합과 심지어 저 위에 까마귀니 저 새도 관심을 두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일을 하는 거 여기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직장에서의 일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서 늘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위험한 얼매이지 않도록, 이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결국 빚보증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느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사느냐, 어떻게 기회를 잘 포착을 하느냐, 그렇죠? 또 빚보증을 서지 않고, 그리고 남의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참 실질적으로 이 삶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솔로몬의 이제 잠언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삶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